시편 107편입니다. 23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패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불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늘 언제나 항상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 오셨기에 하나님이 대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지식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식과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은 착하다, 착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겁니다. 토브. 토브라는 말로서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good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내게 늘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는 합당한 최선의 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이면서, 보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 좋다, 선한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내게 늘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보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언약으로 표현하죠. 커버넌트, 언약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죠? 늘 변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죠. 이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요,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그런 언약들, 조약들도요, 파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고요. 지금 남북문제가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늘 항상 언제나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개신교 인구가요, 약 2%라고 합니다. 2%.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또한 때가 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항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한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본문 23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배를 타고 넓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늘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풍랑이 있죠, 풍랑.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에 늘 찾아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광풍이라 풍랑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광풍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넓고 편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왜 나를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에 일부러 광풍을 명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풍 속에 들어가 보아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 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 2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 말씀한다는 거죠, 이 광풍 때문에.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으시죠? 그토록 힘들고 괴롭고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27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풍랑이 일어 배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그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요.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아파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봐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봐야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봐야 하나님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명품이 있죠.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는 바이올린으로 인정을 받는 악기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평균 가격은 20억에서 30억이고 역사상 가장 최고가에 팔린 것이 172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악기 하나가요. 그렇다면 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 이처럼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바이올린의 울림판이요, 울림판이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또 이 가문비 나무가 성장한 그 시대의 기후 환경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AD 1400년부터 1800년까지 유럽에는 소빙하기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혹한 기였던 1645년부터 1715년까지 70년간 알프스에서 자란 이 가뭄비 나무로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란 이 알프스 가뭄비 나무는요, 소빙하기에 극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극도로 부피 성장을 멈춘 결과 나이테가 매우 촘촘하고 목재의 밀도가 매우 균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스 가뭄비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한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은 이렇게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그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정근과도 같이 연단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원망 불평이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8절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8절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풍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성경 속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뭐, 그쵸. 뭐, 세계 11위,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젊은이들은요, 못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던, 굶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이 나라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못 살겠다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너무나도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그들 생각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이 있습니까? 텐트 들고 가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 만나와 메추리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반석에서 물이 쏙 그쳐 올라오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요, 그 거인과도 같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거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평화롭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시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풍을 보내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고통 속에서 아,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나의 실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요,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가만두신다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요, 오늘 그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생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그렇게 타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받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하여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요, 고난이 올 때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잘 참고 견디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와 결단과 성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